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행진할 때에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이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때문에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홍해로 인하여 갈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은 또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또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하더라.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했는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병풍과 같은 절벽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상황이고 양옆에는 천연의 절벽을 인하여 막힌 상황이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한탄과 탄식과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14장 11절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목사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다시금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간 곳이 어디냐?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또 어떠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기적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공경에 처했을 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한탄할 수 있고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원망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되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원망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와 같이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야단치다가 저놈도 내 뱃속에서 나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였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내리에 박히도록 들려오는 그 음성이었어요. 내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랴. 깜짝 놀랐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걸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7편 3절에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같이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그 대가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위를 넘본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려고 해도 끝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원망하는 것으로 범죄치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나의 원망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또 원망이 습관이 되어 그 습관이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기도합니다.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은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의 한탄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쳐 죽일 정도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요. 동족애가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를 앞세워서 행한 것이랄지라도 그가 행한 살인은 정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다듬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있을 때에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혈기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탄식하기도 하겠죠. 신세 타령하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탄식과 하소연이 바뀌어서 또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해당장 야이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한 12년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였는데 뭐 그 신방을 참 많이 했죠. 신방을 해보면은 가난하든 부하든 가정마다 뭐 작고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이 사실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은 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죠. 혼자서 뭐 남모르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밤새워서 한번 그것을 끌어안고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불면증과 신경쇠약증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네. 믿기만 하라. 그 말을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보니까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슬퍼하며 울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울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였느냐면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그래서 비웃더라. 네. 비웃을 것이 따로 있지 주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그 비웃음이 불신앙이구나. 주님이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나가게 한 것은 불신앙을 물리치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아이에게 손을 잡으시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불신앙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의심도 불신앙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한탄과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그 나무를 들어서 쓴물에 던지게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을까? 이왕이면 뭐 쓴물이 단물이 되게라 뭐 이렇게 명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얼마든지 사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게 하셨을까? 기도를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행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비가 오는데 비가 내려요. 물컵을 하나 두었더니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와서 물이 찬 것입니까? 아니면 물컵의 뚜껑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물이 찬 것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놔서 물이 찼다. 비가 찼다. 비가 오니까 물이 찼지. 둘 중에 어느 말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둘 다 맞기도 하지만 어쩌면 틀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비가 와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찼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아무리 비가 와도 물컵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함, 순종이 없이는 어쩌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 기도도요. 믿음으로 행하는 최고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지식으로 쌓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또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줄 젊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배추를 심고 있던 이 프랜시스가 찾아온 두 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내 대신 이 배추를 심는데 그런데 이 배추를 심 때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심게 말하고는 두 젊은이에게 이제 젊은이를 밭에 남겨놓고 배추를 심게 하고 떠나간 겁니다. 얼마 뒤에 프랜시스가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프랜시스가 부탁한 대로 뿌리를 하늘을 향하여 심어 놨는데 그 모양새가 어떨까요? 이상하잖아요. 뿌리는 땅으로 심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하늘로 그렇게 가게 해서 심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노인 내가 뭔가를 얘기를 잘못했겠지. 예, 이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뿌리를 정상적으로 땅에다가 잘 심어 놓았습니다. 모양새는 참 좋겠죠. 그런데 프란시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라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순종이죠.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뭘 내려놔야 될까요?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과 참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어서는 내려놓음의 그러한 삶을 사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세상 지식과 자존심과 내 인생 경험도 믿음생활하고 직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성숙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제대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